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던 저희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악만을 행하고 있던 저희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충성되어 여겨서 주님의 일꾼을 세워주셨은즉 주님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늘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가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가르치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서 먼저 배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의 말씀과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들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두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3장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오늘 같이 공부할 주제가 학생 발달 특성과 대화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실상 이 주제 한 가지 한 가지는 대학에서 한 학기 정도 강의를 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책으로도 두꺼운 책으로 한 권, 전문적인 그런 전문서적에 해당하는 거죠. 신입교사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사범대학, 정규 사범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이제 뭐 학교와 지역사회라든지 교육학이라든지 공부하면서 교육 이론 가운데서 학생 발달 특성에 대한 공부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그런 사범대에서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참고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과목이 책정이 됐고, 그리고 강의해야 될 내용은 많은데 1시간 반 동안에 대화법도 해야 되고, 대화법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상담법이죠. 네, 상담 카운셀러 하려면은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이제 다음에 뭐 특별히 더 세분화돼서 공통교육이 아닌 부별 교육에 들어가면은 아동 심리라든지 청소년 심리라든지 발달 과정에 대해서 아마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는 해봅니다. 오늘 일단 학생들 발달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항상 연계 교육이 돼 있죠.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일지라도 그 아이가 유아기 때나 영아기 때나 또는 학령기 때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나중에 가서 그게 꼭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 배우지 못한 것은 나이 먹어서라도 배우고 바뀌어져야 하는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은 결혼했는데 남편이 절대 이부자리를 개지 않아요. 그래서 학령기 때 배워야 될 교육을 못 받은 겁니다. 그건 나중이라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만 될 부분이죠. 아니면 뭐 그냥 개주고 살든지. 그래서 뭐 예절 교육이 안 됐다. 어려서 예절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안 됐다면은 늦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교육이 돼야 돼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너무 예의 없이 또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너무 함부로 말한다. 어려서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영아기 또 유아기 학령기 그리고 청소년기에 대한 발달 특성, 그때 아이들의 어떤 발달 과정의 특성이 있고 그때 부모나 교사가 해줘야 될 일이 무슨 일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학부모와 교제할 때 올바른 그런 교제가 되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반부에는 학생 발달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는 이 대화법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깊이 있는 공부는 되지 않지만 계략적으로 살펴보고 나눠드린 유인물은 후에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었던 전도서 3장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기한과 때는 하나님이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장 1절에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라고 했는데 영아기나 유아기나 학령기나 또 청소년기에 그 목적을 이룰 때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농부는 식물을 잘 기르기 위해서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언제가 씨를 뿌리고 언제가 모내기를 하고 언제가 김을 매주고 언제가 거름을 주고 언제 농약을 뿌려야 될지 때를 잘 알고 있어요. 농부가 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좋은 농부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되는 건 쉬워요. 그냥 결혼하면 됩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죠. 좋은 교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때에 어떠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 첫째 시간에 인간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먼저 좀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발달.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양적, 질적으로 성장 혹은 변화해 간다. 발달에 대한 정의입니다. 양적, 질적, 변화해 간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으로는 유전, 학습, 경험, 환경적 요인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많은 학자들은 초기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인물에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그 했던 얘기를 적어 놨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어려서부터 종을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 주인인 채 하리라. 그 어려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발달의 단계를 따져보면은 영아기 그리고 유아기, 그리고 학령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있는데 이 발달 단계도 이제 신체 발달이냐 아니면은 지각 인지 발달이냐 아니면은 성격과 사회성 발달이냐 구분이 돼요. 엄밀히 따지면은 신체 발달 특성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지각 인지 능력의 발달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성격과 사회성 발달은 어떻게 되고 따로따로 이걸 사실은 특성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꺼번에 대충 묶어놨어요. 자세한 것은 그래서 유인물을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오늘은 일단 유인물 보기보다는 화면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유인물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아기 0세부터 2세죠. 신체적으로 급속한 발달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기를 찾아 그 유인물 보시면은 안 보일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앞뒤로 다 섞어놔서 요약을 해놨으니까 이걸 보시면 돼요. 영아기 때는 굉장히 빨리 큽니다. 그죠? 신체적으로 굉장히 빨리 커요. 이제 뭐 이때를 가리켜서 뭐 몇 가지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항문기라든지 구순기라든지 이렇게 이제 특성을 구분을 짓거든요. 예, 그래 이제 그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많이 발달한 시기고 오감을 통해서 학습한다. 즉 물건을 직접 만지고 다루고 빠는 과정을 통해서 지능이 발달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구순기 아이의 특징은 무엇인지 잡으면 입으로 무조건 가져갑니다. 그건 사실은 그 아이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뭘 모르는 엄마는 뺐지, 찌질하고 왜 더러운 걸 입에 넣냐고. 그리고 아이가 이것저것 만지고 그러니까요. 막 테이프로 다 붙여버리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놓게 싹 다 치워버렸어요. 그건 한마디로 공부하지 마거든요. 오감을 통해서 학습하는 아이에게 영어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쓸데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 아이가 공부하는 것은 보고 듣고 따라하는 공부보다는 일단 먼저 만지면서 빨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모유 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를 어떻게 배우냐? 입으로 배워요. 어떻게 배울까요?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를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교육과정 가르쳤던 그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전공을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35명, 남학생이 5명. 수가 작죠. 근데 더군다나 그게 여자산업대학교 산업미술과 학생들하고 가정과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한 200명 되고 남학생이 한 5명 돼요. 뭐 남자가 200명 되고 여학생이 5명이라면 여자들 절대 기 안 죽거든요.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니는데 남자들은 오메 기주고 해서 교수님 앞에 쭉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라도 사투리로 소가 웃어보라! 소가 웃어!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자기 새끼 자기가 못 먹인다고 소가 보고 웃는데요. 우유 먹인다는 거죠. 낯 뜨거운 얘기도 해요. 그거 관상용이냐고. 왜 두고 보는 거냐고. 왜 젖 안 먹이냐고. 모유는 온도가 항상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우유는 처음에는 뜨겁고 나중에는 차가워져요. 그것도 구멍이라도 잘 뚫어진 거면 모르는데 어떤 건 너무 작게 뚫어지고 어떤 건 너무 커서 어떨 때는 막 꿀떡꿀떡 넘어가 사례가 걸리고요. 어떤 건 냅다 빨아도 안 나와. 성질나요. 더군다나 품에 안고 먹이는 것도 아니고 눕혀서 기저귀 베개 받쳐놓고 다 꽂아놓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목도 못 눌러요. 근데 거기다 꽂아놓으면은 그만 먹고 싶어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물고문이거든요. 그죠? 그 아이가 뭘 느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건 좋지 못하는 겁니다. 영아기 때, 0세부터 2세까지 이때는 대상 영속성 개념이 형성되는 그 동안이고 언어가 발달하는데요. 대상 영속성 개념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종도 집회 때 가끔 한 번씩 보셔요? 그죠? 아이, 6살짜리 아이, 9살짜리, 12살짜리 아이, 뭐 이불로 천으로 덮어놓으면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아이들도 이제 9개월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보육자로서의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데 0세부터 2세 애착 형성. 맞벌이 부부들,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특별히 애착 형성에 있어서부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착 형성에 대한, 애착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접촉이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할로우는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부모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천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천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정시켜줄 엄마에게 찾아간다. 애착은 먹이보다 사랑과 위안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먹여만 주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주고 아기가 생존하겠지 그렇게 잘못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자라는 애들이 대부분 그 병에 걸린다든지 제대로 정상적인 발육을 못하고 혹은 정박아가 된다든지 그래서 정상적인 발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어머니가 해주는 게 그냥 애를 먹여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게인 것보다는 훨씬 더 해주는구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서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 뭐 사랑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40년대 스피치 박사는 시설기관의 아이들을 관찰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엄마를 잃고 4개월 이상 시설기관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변화였다. 9개월 된 이 아기는 머리를 흔들고 이상한 손 움직임을 보였다. 15개월 된 아기는 제대로 자라지 못해 크기가 3개월짜리만 했다. 음식이나 위생 등 다른 환경은 좋았지만 엄마의 부재가 문제였다. 생후 1년, 아기들은 이 시기에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과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그런데 엄마와 맺어지는 애착관계가 편안하고 안정적일 수 있지만 때로는 불안하고 불편할 수도 있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엄마와 애착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아기마다 조금씩 다르다. 에인 스워스는 12개월에서 18개월 된 아이와 엄마의 애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낯선 상황 실험을 고안했다. 먼저 장난감을 놓아둔 낯선 방에 아이를 엄마와 함께 들여보낸 뒤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지 관찰한다. 잠시 후 낯선 사람이 들어와 의자에 앉는다. 친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낯선 사람이 아이에게 접근할 때 엄마는 조용히 방을 나간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애착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낯선 상황 실험은 엄마와의 분리 및 재회 상황에서 아이가 보이는 행동을 통해 애착관계를 측정한다. 안정 애착 아이는 낯선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석이는 엄마 곁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엄마를 안전기지 삼아 낯선 상황을 탐색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엄마가 나가자 우석이는 당황한다. 안전기지 역할을 하던 엄마가 떠나자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와 안아주자 위로를 받고 곧 안정을 되찾는다. 그리고 다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한다. 안정의 애착을 형성한 이 아이들은 불안 상황에선 엄마에게 접근해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진정되면 곧바로 놀이로 돌아와 탐색 행동을 보인다. 그러나 모두 우석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다. 엄마가 곁에 있는데도 장난감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다. 엄마가 돌아와 달래도 진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아이는 안아줘도 계속해서 울고 쉽게 달래지지 않는다. 엄마가 위로 대상이 못 되는 경우다. 그런가 하면 엄마와 만났을 때 반가워하기보다 오히려 멈칫거리는 아이도 있다. 모두 불안정 애착의 전형적인 반응이다.
영아기 때 애착 형성이 돼야 된다. 애착 형성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이 상태에서 이제 유아기로 넘어가고 학년기로 넘어가면은 나중에 이제 그런 애착 형성이 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반응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 보육자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 이런 거는 중요한 거니까 꼭 외워두세요. 영아기 0세부터 2세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 애착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겁니다. 규칙적으로 신뢰성 있게 대해 주어야 한다. 항상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줘서 아이가 부모를 또 교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야단치면 아이가 눈치 본다. 절대 아니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떨 때는 야단을 치고 어떨 때는 야단을 안 치면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죠? 어떤 일을 하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래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 두 가지 거 규칙적으로 신뢰성 있게 대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유아기 3세부터 7세 경험과 연습으로 보다 정교하게 발달한다. 대근육이 아닌 이제 소근육들이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아기 때는 주로 만지고 빨고 막 이러면서 놀았지만 유아기 때는 주로 그리고 쌓고 조립하는 것들 뭐 가위 오리기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반응은 보이지 않는다. 앉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기질들이 몇 가지 기질로 이제 기질이 나눠집니다. 유인물도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5페이지 정서 사회성 발달 유아기의 기질 차이, 성격의 기반이 나오죠, 아래쪽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순한 아이, 순한 아동이고요. 약 40%, 까다로운 아이 약 10%, 그리고 더딘 아이 약 15%. 그래서 기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냥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기질을 잘 이해를 해주면은요, 어떻게 그 기질 아이에게는 어떻게 대하는 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타날 수 좋은 방법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유아기의 애착 형성도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래 애착 형성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유아기 여기 화면 보시면은 논리적인 사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학교에서도 이 유치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 교회학교 이제 교육 목표 보시면 알겠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많이 가르쳐줍니다. 초등학생들도 물론이지만 지나치게 어린 유아를 성인들 전도집회 장소에 데리고 있다.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게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집회 첫날부터 되게 심판에 대한 말을 많이 해요.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심판에 대해서, 불심판에 대해서 첫날부터 얘기합니다. 둘째 날은 물로 싹 쓸어버렸죠. 셋째 날 이스라엘 사람들 잔인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림 자료라든지 영상 자료들은 사실 노약자, 임산부, 아이들 시청할 수 없는 19세 이상 영상물이에요. 그게 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돼 버립니다. 설령 나중에 자라서 구원을 받아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영상물을 보도록 하는 것은 막아야 될 입장이다. 제가 교육전도인 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7년도까지 11년 동안 전국교회 교회학교를 맡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그런 그 영상물을 보고 성인들 집회 참석한 결과로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한 아이들도 꽤나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고 유치부들은 유치부 전도 집회가 따로 있어요. 사실은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중학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잘 안 배우는 사실들이거든요. 역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어려운 역사 그런 자료들 말하는 게 결코 아이들에게는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단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등장하는 건데 그래서 유치부 같은 경우는 창조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그 부분 또는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죄 복음으로 연결을 하고 초등부 같은 경우는 징조까지만 하고 7년 환란은 배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휴거예요.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거는 엄마 아빠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을 경우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디든지 따라서 다니려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전도 집회 할 때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도 어떻게 할 것인지 때때로는 선생님들이 집회에는 그런 거 안 하지만 선생님이 보충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유아기는 구원받을 수 있는 나이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특별하게 어렸을 때 뭐 6세, 7세 돼서 구원받는 아이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인 사고가 되지 않아요. 지옥은 왜 가죠? 예? 왜 가죠? 지옥은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갑니다. 아이들은 믿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죄를 모르는데 구태여 죄를 가르쳐서 또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할 이유는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그런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훈을 받을 것을 가르쳐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이며 타인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 욕심꾸러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욕심쟁이다. 넌 나쁜 아이다. 아니죠. 그건 특성이 그러는 거니까. 단, 교육은 할 필요는 있습니다. 나눠 먹어야 된다라든지 함께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든지 자기 중심적인 것은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는 있어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동일시한다. 유아기 때 교육 방법. 디모데전서 4장이나 디도서 1장에 나와 있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의 자격, 자질, 특징들이 20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가르치기를 잘하며라는 특질이 나와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라는 게 앞에서 훌륭한 교수법을 가지고 언변이 좋아서 가르치는 걸 잘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유아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아기 때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를 가장 많이 따라서 해요. 여기도 영상물 하나 보시겠습니다. 부모들은 가끔 얘기해요. 저놈이 누구 닮아 그런지 모르겠다. 누구 닮았어요? 예? 자기 닮았거든. 자기 닮았어. 그래. 유아기? 유아기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모델. 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교사도 그렇죠. 본을 앞에서 잘 보이면 돼요. 이제 나중에 교수법 배우면은 알겠지만 칭찬은 사람을 진짜 바꿉니다.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유치부 아이들이 교회 학교 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지?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선생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직접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또 유도하는 방법이 있죠. 오늘 교회당 와서 기도했던 친구가 누구냐고, 제일 먼저 기도했던 친구가, 선생님은 기도하는 아이가 제일 예쁘더라. 하나님도 기도하는 아이를 제일 예뻐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막 기도하려고 서로 기도했던 아이도 또 하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왜 기도도 안 했어 나와 와서 그런 건 아주 잘못된 교육 방법이거든요. 절대 행동이 스스로 변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아서 이제 이렇게 행동이 바뀌는 건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막 자꾸 하려고 그래요.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켜도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유치부 다니는 아이 엄마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누구야? 와서 엄마 도와줘. 잘 안 와요. 유치부 아이도 그러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한마디예요. 누가 와서 엄마를 좀 도와줄까? 그러면 유치부 아이가 제일 먼저 뛰어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엄마가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막 해주고 싶거든요. 아이가 뭔가 해주고 싶어 할 때 도와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하도록 자기가 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은 하도록 놔둬야 돼요. 예. 그래 그런 교육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델. 그러므로 의식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의식적이죠. 의식적. 의식적이라는 게 어떤 위선적이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본래 하는 거지만 아이 앞에서 보이는 데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 혼자 해버려도 되죠. 근데 보는 데서 왜? 아이에게 그게 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과 벌이 큰 역할을 한다. 벌보다는 보상, 칭찬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뭐 신발을 신발장에 넣는다든지 정리하는 거, 자기 방 놀이 끝나고 나면 정리하는 거, 그런 예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 잘 시켜야 됩니다. 인사하는 것도 이때 잘 시켜야 돼요. 식사 예절 같은 것도 중요하죠.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는다든지 밥을 먹을 때 쩝쩝거리고 먹는다든지 막 돌아다니면서 먹는다든지 잘못된 거라는 교육을 유아기 때 시켜야 됩니다. 이때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 번째 학령기.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아, 이 유아기 때 유아기 때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이제 시간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벌써 시간이 많이 되어버렸어요. 예. 학령기.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1, 2학년 같은 경우는 복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지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3학년부터는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3학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아이들이 원하고 그러면은 상담도 이렇게 받게 하고 있습니다. 자아 중심에서 탈피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때는 부모 영향보다는 또래 친구들이나 교사의 영향이 더 큽니다. 유아기 때는 부모의 영향이 컸죠. 부모하고 지내는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 부모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학령기 들어가면은 또래 친구들 그리고 교사의 영향력이 부모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엄마가 말한 것보다 선생님이 말하면 영향력을 많이 끼치죠. 격려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아이의 일에 관심과 격려를 보일 때 아이가 근면감, 자신감을 갖게 되며 반대일 경우 열등감을 갖게 된다. 자, 여기 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을 그려보세요 라고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한 아이는 그림은 그리지 않고 도화지에 계속 검정 색깔만 칠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죠. 그렸어요. 고래를 그렸는데 진짜 크기의 고래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까맣게 칠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이를 정신병자 취급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 학령기 초등학생들에 대한 그런 인터넷에 아이들 답변, 시험 볼 때 답변 써놓으면 참 기가 막힌 것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지킬 일, 교실에서, 복도에서, 운동장에서도 모두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려면 무엇을 잘 지켜야 할까요? 속력을 잘 지켜야 된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다. 그리고 이 밑에 그림은 재밌습니다. 다음 그림은 어떤 약속을 나타낸 것인지 써봅시다. 뭐라고 했느냐? 최면을 걸고 있다 그랬어요. 동생을 봐주고 있는데 최면을 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 사슴이 가로 안에 이제 글자를 넣어야 되는데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사슴이 거울 보고 있잖아요. 예, 사슴이 거울을 봅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이렇게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뭐 이런 걸 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만류일레벨 법칙을 발견해낸 사람은 죽었다.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라 그랬어요.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란 뜻의 사자성어는 설상가상. 네, 설사가 또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초등학생들이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이렇게 해서 피해 아이들을 이제 다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 진짜 실수 많아요. 다치기도 많이 다치거든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을 질책하고 꾸지라기 말하기보다는 격려해주는 교사로서 격려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기와 과정을 중요시하라. 예수님도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죠?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서 구제합니다.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해요. 그 사람들 동기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이 없죠. 아이들도 그 동기와 과정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많은 그 부분들이 결과만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와 그 평가 목표를 가지고 평가 어떤 것을 목표를 갖는 게 좋냐? 예. 칭찬할 때 어떤 걸 가지고 칭찬을 해줘야 되고, 아이가 목표를 세울 때 학습 목표, 그러니까 배우려는 것에 목표를 두고 공부하는 아이하고, 어떤 평가받아서 성적을 남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아이하고, 결국은 이 학습 목표를 가진 아이가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퍼즐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두 개의 퍼즐을 나눴어요. 하나는 아주 쉽고 잘 맞출 수 있는 거. 하나는 조금 어려운데 그 퍼즐은 누가 맞춰도 맞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퍼즐이 아니고 두 개 퍼즐을 섞어서 일부를 놔두기 때문에 절대 안 맞아요. 정해놓은 시간 안에 풀어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퍼즐 금방 잘 맞췄어요. 아, 잘하네. 너는 퍼즐을 얼마나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만큼이요. 자, 이거 잘한대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 실패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을 때 반응이 학습 목표를 가진 아이는 또 물어봐요. 어떤 퍼즐을 다시 한번 맞춰보고 싶냐. 그 아이는 자기가 전에 맞춰버렸던 퍼즐이 아닌 못 맞춘 퍼즐을 끝까지 해보고 싶다 그래요. 의기소침해지지 않아. 그런데 평가 목표를 가진 아이는 두 퍼즐 중에서 어떤 거를 해볼래? 자기가 첫 번째 맞췄던 것만을 끝까지 고집하고 이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리고 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퍼즐을 어느 정도나 잘 맞춘다고 생각해? 아까는 이만큼이었던 아이가 이제 이만큼이요. 평가 목표를 가진 아이들이 학년기 때, 초등학교 때 성적이 괜찮아요. 칭찬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학습량이 많아지고 어려운 난이도들이 들어가면 하나씩 하나씩 틀리기 시작해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 평가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학교 가서 봉사를 하시다 보면은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문제 가운데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학업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책도 사서 읽어보고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찾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동기와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평가 목표가 아닌 학습 목표가 좋다. 그리고 칭찬과 보상, 실수를 인정하고 용납해주자, 격려자로서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공부 습관을 들이며 공부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가운데서 참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공부는 사실 습관입니다. 제일 좋은 습관을 들이는 법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자주 잦은 모임 때문에 밖에 나오셔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일 날도 교회 나올 때 아이 어린 아이들은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창 공부에 습관이 들여될 아이들이 교회당 나오면 공부하냐? 뛰어놓습니다. 교회당만 나와요? 구역 모임도 가야 되죠. 그죠? 예. 여기저기 모임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전도 집회도 일주일 내내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그 학습 패턴이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 시작해서 제일 처음에 광주에서부터 도서관을 만들고 도서관도 있고 공부방, 독서실도 있어요. 따로따로 해가지고 책상 두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들은 사실 교회학교에서 많이 준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각 집에, 가정에 아이들 방, 또 엄마 아빠 방, 이런 방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족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공부할 수 있는 가족 도서관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광주에 있을 때는 그런 걸 시도를 했고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냥 큰 테이블 있죠? 우리 선생님들 앉아있는 이런 테이블 두 개 정도 이렇게 되는 큰 테이블. 예, 그래서 한 가족이 네 명이면은 네 분이 앉는 거예요. 네 분이. 테이블 두 개, 큰 거 두 개 붙여놓고 서로 앉는 겁니다. 가운데 가리개 같은 거 하나 해놓고 방해받지 않게. 부모님은 밖에서 TV 보면서 너 가서 공부해. 공부가 되겠냐 이 말이요. 어?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강심장 막 깔깔 웃고 하는 소리 나오는데 아이가 뭐 그게 신경이 엄청 가죠. 보고 싶으니까 또 문 살금은 열어놓고 열어놓고 보다가 또 공부 안 한다고 야단 맞고 나는 학생 아니다.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하고 나는 공부 끝났어. 근데 그건 너무한 거잖아요. 돕는 게 안 되죠. 그래서 같이 부모님도 같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 같이 그래서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잦은 교제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공부하는 습관을 길들이지 못한다면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기 정체감 형성 시기다. 그래 유인물 7쪽 보면은 아래 쪽수가 나와 있는가요? 예, 7쪽 중간 부분 보면은 청소년기 해가지고 청소년기에 예, 자아정체감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자아정체감 예, 가운데 그 참고 표시 돼 있죠? 참고 표시에 원문자 2번 자아정체감에는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있다. 거기 아래 자아정체감이란 참고표입니다. 대인관계, 역할, 목표, 가치 및 이념 등에 있어서 자기가 지닌 고유성, 즉 자기다움에 대한 자각과 이에 부합되는 자기 통합성과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려는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단계가 이제 네 가지 그 상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감, 확, 정체감 확산, 원문자 4번에 있죠? 니은, 정체감의 조기 성숙, 디귿, 정체감 유예, 리을, 정체감 성취. 정체감 확산, 정체감 혼미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방황하는 그런 상태들이 해당이 되고, 정체감 조기 성숙, 이것은 일명 말하는 말 잘 듣는 아이, 모범생. 남들에게 그렇게 칭찬은 받고 그렇게 행동은 하지만, 실제로, 그 예고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데를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막상 자기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온다든지 상황이 바뀌고 충격이 온다면은 그 정체감은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정체감 유예, 참여의 안정성과 만족이 결핍되고 위기를 경험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그 대안들 중에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체감 성취, 이제 뭐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예를 들면 뭐 다윗처럼 또는 다니엘처럼 자기가 누구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 한번 그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급속한 발달 및 성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사춘기에 해당하죠.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사춘구들이 일찍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성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가능하면 부모님이 성교육은 부모님이 시켜주는 게 가장 좋아요. 네, 특별히 좋을 때가 언제냐? 예를 들면은 초경을 했다든지 엄마가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이제 몽정을 하고 그런다든지 그럴 때는 그 아빠가 아이에 대해서 성교육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급속한 변화, 개인차로 인한 불안과 혼란. 어떤 여학생은 키가 그냥 너무 막 멀대같이 커버려가지고 또 가슴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하는 아이들도 있고 친구들은 다 큰데 자기는 여전히 작아 있는 그 형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불안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세계를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며 이상주의적 사고로 확장된다. 자기 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비판하는 판단자적 사고가 생긴다. 세 번째, 그 현실적 세계를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이상주의 사고로 확장된다. 예를 들면 달기, 초록색 달걀을 알 수 있냐? 아이들 날 수 있다. 뭐 유전자 조작을 하면 되고 사료를 어떻게 먹이면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막 내세우기도 해요. 또 이때 청소년기, 뭐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이때 아이들은 사실 다 스타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관객들의 둘러싸인 스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없고 갈 일은 교회는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계속 이어져 갈아입고 머리 모양도 계속 바꾸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스타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그렇게 봐주지 않는데 자기는 모든 사람이 자기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특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개멋 내고 다녔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 나는 안 그랬어. 글쎄요. 그래서 그 외모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걸 꼭 나쁘게만 봐서는 안 돼요. 이때 특징이거든요. 자기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탓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줘야 돼요. 하루는 집에 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이를 좀 혼내달라는 거예요. 왜냐고. 이놈이 엄마한테 말대꾸를 한다. 들어봤더니 말대꾸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의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판단자적 사고가 생겨서 엄마 말은 이렇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자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가 마마보이가 됐으면 좋겠냐. 엄마가 말하면 항상 예예예 하고 자기 주장하지 못하는 게 좋겠냐. 그건 절대 아니다. 아이는 엄마한테 대드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건 당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예. 학생들하고 교제할 때 학생들이 판단자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내세울 수 있어요. 따지긴 뭘 따져.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대화가 안 되거든요. 예. 한 번은 또 찬양의 밤 준비를 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여보 그 여학생들 머리 좀 단정하게 묶으라고 좀 얘기 좀 하세요. 왜? 그때 머리 스타일이 뭐냐? 옛날에는 뒤로 묶다가 한동안 꼭지로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내려왔는데 엉성하게 묶는 스타일이 있었어요. 자고 일어난 스타일 같이.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 그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도 좀 그랬어요. 그러나 그 시기에, 그 시대에는 그게 멋진 거거든요. 애써서 묶었는데 그걸 왜 단정하게 묶으라 그래. 그래서 학생들 어떤 복장 같은 거 지도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런 부분까지 강요하지는 마세요. 성경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은 그냥 놔두고 인정해주고 내가 볼 때는 잠자고 막 일어난 것 같아도 아이고 예쁘다라고 얘기해 줄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자, 타인을 의식해서 유치한 어투, 제스처, 옷차림을 한다. 스타니까 그렇죠.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해야 될 일 아주 중요합니다. 상담자로서 학생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 답을 줘야만 한다는 부담감에서 해방되라. 교사는 해결사가 아니고 교육은 마라톤이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장의 좋은 충고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문제점을 진단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다음과 같다.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음 자기를 이해시켜라. 이 원칙이야말로 상담의 기초요 열쇠다. 이걸 상담법에서 쓰는 용어로 말하다면은 공감적 이해입니다. 대화법에 대한 말씀을 좀 배울 때 많은 부분은 못해요.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20분밖에 없어서 많은 말씀은 못 드리고 그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보시되 오늘 꼭 한 가지 좀 배워서 갔으면 좋겠다. 대화법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경 한번 우리 한 군데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속히 해야 될 게 뭐냐? 빨리 해야 될 게 듣는 건 잘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더디하라.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잠언 18장 13절에도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연을 잘 들어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듣는 것에 대한 훈련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정말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때로는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잘 들어주기만 해도 문제가 스스로 다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 힘들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고 이해해주면 되는데, 아이가 원하는 것은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원하는데 선생님은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냐? 답을 줘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뜻밖의 많은 아이들이 답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나 힘들어요, 나 좀 알아주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감적인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 이 공감적인 이해를 하는데도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공감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공감적인 태도입니다. 공감적인 태도라는 것은 상담자 자신이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의 어떤 말이든지 자기가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장소도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공감적인 태도, 또 여러 가지 태도들도 있죠? 그 듣는데도 태도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듣는 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무시입니다. 전혀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아이가 와서 말하는데, 그래? 그리고 자기 일하고 있어요.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적 듣는 척 하는 겁니다. 신용만 그래요. 뭐라고 하면 말대꾸도 하고 뭐 한데, 그래서 어쨌다고, 그렇구나. 자기 막 문자 보내고 있고 막 이러면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선택적 듣기. 흥미 있는 부분만 듣습니다. 안 듣다가 자기가 흥미 느껴지는 부분만 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적극적인 경청인데요. 고개도 까딱이고 뭐 이렇게 잘 들어요. 막 들으려고 애를 써. 우리 나눠드린 유형법은 적극적인 경청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적극적인 경청보다는 공감적인 경청이 훨씬 좋습니다. 공감한다라는 것은 똑같은 감정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말을 듣는 동안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은 일절 없애버리고 정말 그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상황을 듣는 거예요. 같이 분개하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공감적인 건데,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 우리 한 군데 찾아보죠. 로마서 어디 보자. 로마서 몇 장이었더라? 일단 먼저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 12장 1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너희 마음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공감적인 태도거든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공감적인 태도를 먼저 갖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나에게 나오는 아이 내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였어요. 사사 엘리. 한나가 와서 마음 가운데 정말 애통함, 아픔이 있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는 뭐라 그랬어요? 낮에부터 술 마셨다, 술 취했다 그랬어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정말 마음 가운데는 슬픔과 근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고 있는 그 여자에게 너 술 취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러겠죠?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정말 어떤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 징계야. 답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율법으로 판단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왜 모세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함부로 찌르는 말, 날카로운 칼처럼 조그만 수술하면 될 걸 막 완전 개복을 다 해놨어요. 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엘리사 같은 경우, 수넴 여인,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 종을 데리고 그리고 엘리사에게까지 찾아와요. 엘리사가 물어보죠. 평안하냐? 여자가 물어봅니다. 예, 평안합니다. 그런데 발을 붙잡고 놔주질 않아요. 그때 엘리사는 알았어요. 저 여자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하나님이 내게 숨기고 말씀하지 않는다. 여자가 딱 한마디 합니다. 언제 내가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엘리사는 자기 종을 불러서 지팡이를 주면서 가서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아이가 죽었다는 거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하고는 반대죠. 그죠? 엘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엘리사 같은 경우 그 여자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어. 다윗 왕은 심리로 판결을 했습니다. 심리로. 아이 둘로 쪼개주라고 할 때, 그러죠? 그런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든지 내가 듣고 그거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태도가 아닌 함께 그 입장에 취해보겠다. 그 순간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그건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 상담하다 보면 목사로 상담하다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서 안 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들으면서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제가 분개를 느끼고 막 그런다면요. 그건 상담 실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말씀으로 옳고 그름 따지는 거 누가 못해요? 그건 너무 쉬운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지지는 않아요.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공감적인 태도, 그 다음에 공감적인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감적인 반응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 그 공감적인 반응에 대해서 다섯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공감적인 반응 수준 다섯 단계. 예를 들면은 한 학생이 와서 한마디 합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우리 집은 왜 그리도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영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그 말을 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어려워요. 첫 번째 단계. 좀 시끄러워도 참고 하면 되잖니? 수준 1입니다. 학생이 명백하게 표현한 감정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의사소통이에요. 우리 집은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다. 집에서는 영 공부할 마음이 없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좀 시끄러워도 참고 하면 되지 않냐. 그건 이건 안전 1단계입니다. 2단계. 뭐가 시끄럽다고 그러니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도 많구나. 학생이 표현하거나 의도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감정의 의미를 반응하는 수준이다. 첫 번째 것은 감정조차 인식을 못했어요. 아이가 지금 공부 못하겠다는 그게 막 집이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모른다. 막 불만이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감정조차 표현을 못했고 두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긴 했는데 학생이 의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세 번째 거. 그래, 집이 시끄러우니까 공부하기 힘들지? 조금 학생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죠? 그러죠? 3단계, 4단계. 내가 공부할 때는 식구들이 좀 조용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지? 조금 더 훨씬 아이의 마음을 많이 이해해 주죠? 다섯 번째, 식구들이 좀 더 조용히 해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이것은 아이의 깊은 감정까지 포용하고 공감적인 이해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데 한 가지 더 적극적인 성장 동기까지를 이해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좀 조용히만 해주면 네 성적이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거지. 성장에 대한 동기까지도 부여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수준 5단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자기가 노력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세요. 엄마 나가세요. 노크도 없이 막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여긴 내 방인데. 아이가 그랬어요. 자, 엄마가 자식 방에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니? 조그만 게 무슨 비밀이 있다고. 이건 정말 이건 싸움밖에 안 나겠죠? 그죠? 두 번째, 내 방에 노크도 없이 불쑥 들어와서 기분이 몹시 상했구나. 이건 훨씬 나은 거예요. 그죠? 이것은 내가 화가 난 모양인데 엄마가 자식 방에 들어갈 때도 꼭 노크를 해야 하니? 이건 단계로 보면 2단계에 해당합니다. 1단계는 엄마가 자식 방에도 마음대로 못 들어오니? 이거 1단계고요. 감정도 완전히 상대방 감정은 무시했잖아요. 두 번째는 네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인데 감정은 이해했어요. 근데 뭐냐? 엄마가 자식 방에도 못 들어오니? 혼자 있고 싶었는데 방해를 받아서 얹어놨구나. 4단계. 5단계는 너도 이제 컸으니 너만의 세계를 가지고 싶은 게로구나. 그건 5단계예요. 어때요? 똑같은 말이지만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아 정말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공감적인 이해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노력해야 됩니다. 저절로 배워지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공감적 이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는 게 필요하겠다. 참고로 자료를 우리 서울중앙교회 전번에 교육할 때는 이걸 했었어요. 학생 이해와 대화법. 그래서 전번 수업할 때는 이 이해하는 것하고 대화법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발달 특성과 대화법을 하기 때문에 이해 단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이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그 유인물 좀 보시기 바랍니다. 11쪽. 11쪽. 적극적 경청 아래 원문자 1번입니다. 경청할 때 당신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비언어적 반응의 사용이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사실 대화를 하면서 대화에는 두 가지 그 방법들이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언어적 그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비언어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대화할 때 언어적인 부분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비언어적인 부분도 훨씬 많이 사용을 되거든요. 그래 제가 그 모 대학에서 연구했는데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알아차리는 경우가 55%였다. 바디 랭귀지는 말이 아니잖아요. 행동 동작입니다. 그리고 말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경우가 38%였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영어가 안 돼요. 미국에 살지만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우체국에 갔습니다. 포스트 오피스를 가가지고 한국에 속달로 우편을 붙이려고 그래요. 익스프레스로 빨리 붙이려고 해요. 주소랑은 다 써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영어가 안 돼. 어떻게 표현을 했냐. 코리아, 쉬, 그래가지고 속달로 붙였어요. 다 알아먹거든. 재밌죠? 네?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적인 요인도 많지만 비언어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인물 보면은 시선 마주치기. 아이들하고 교제할 때도 특별히 마찬가지입니다. 시선을 보는데요. 네? 여기 한번 봐보세요. 고등학교 교생 나가가지고 중고등학교 여중 또는 여고 교생 나가서 절대 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 사람만 계속 봐. 그래서 어쩌고 난리 납니다. 뒤벽 보고 하잖아요. 그죠? 좋은 것은 시선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을 안 보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저쪽이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마주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일본의 유명한 학자 눈빛 교수학 그런 글도 쓰고 논문 발표하고 그랬는데요. 눈을 계속해서 마주쳐 줘야 돼요. 그리고 예, 얼굴 표정. 일명 포카페이스. 포카 칠 때는 표정이 바뀌면 안 되죠. 그죠? 학생이 이렇게 말하건 저렇게 말하건 그래서 아 진짜 답답합니다. 그 벽 대놓고 얘기한 것 같잖아요. 같이 웃어주고 같이 찡그려주고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몸을 앞으로 굽히면 더 효과적이다. 그러죠? 상담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몸을 앞으로 자꾸 책상 쪽으로 굽혀서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하고 뒤에 의자에 지그시 길이 앉아있는 사람하고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하고 말하는 사람이 느끼는 것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가까이, 가까이. 고개도 쏙 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꼭 치약 칫솔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때로는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도 정말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막 힘들어서 얘기하는데, 가까이 가면 막 다시 들으려고 하는데요, 막 계속 와요. 참 곤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잠깐만요. 저 양치 좀 하고 올게요. 양치 좀 하고 오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매님한테도 혹시 양치하셨어요? 가글 드릴까요? 가글을 드려요. 그 다음에 훨씬 자연스러워져. 참고 인내하고 막 드는 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그게 대화에 방해하는 거라면 고쳐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특히나 선생님들 주일날 학생들하고 만나고 오후에 우리 교재 그거 안 했어. 그날도 밖에서 밥 먹자고 마늘까지 먹고 양파 먹고 참 곤란하죠. 그래서 그 적극적인 경청하는 것 중요하다. 11조 아래 부연 설명하기 그래.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정리해보면 이렇게 아이들 가운데는 말할 때 횡설수설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그때 한 번씩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자기고 말하고자 하는 걸 충분히 말하지 못하고 또는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는 선생님이 그 학생의 생각을 정리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선생님이 정말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정리까지 해주니까 자기도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상대의 메시지 의미 다시 물어보기. 짚고 넘어갈 필요 있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 있다랄 때는 다시 물어보는 게 좋고 추가적인 질문하기. 예를 하나 들어줄 수 있나요? 좀 더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감정 표현하기. 감정 표현하기는 아까 다섯 가지 수준 말씀드렸죠. 이제 그게 그 감정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나 전달법. 적극적으로 말하기, 논리적으로 말하기, 생각 확장시키기, 자유로운 대화와 대화와 토론, 그리고 비언어적 활용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래 대화를 막는 의사소통은 좀 중요한데요.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명령이나 지시, 처벌에 대한 경고나 위협, 설교, 의무, 판단 이런 것들 좋지 못하죠. 여기 앞에 좀 적어놨는데요. 그 다음에 충고나 강요, 이것도 대화를 막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시 메시지,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상투적인 말, 해석, 분석, 진단 내려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되지 않는 말, 지나친 칭찬을 한다든지 동정뿐인 위로를 한다든지 달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즉흥적인 답변, 방관 투의 말 이런 것들은 사실 학생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대화를 막아버리고 단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 유인물 그냥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적어져 있으니까 유인물을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은 그래서 학생 발달 특성과 대화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공통교육이 아닌 이제 각 부서에 배치가 되셔서 부별 교육 때 심화학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감적 이해에 대한 부분의 말씀은 그 유인물을 제가 그 깨사모 교회학교 자료실에다가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학생들 이해하고 대화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일 아침 이른 시간 함께 모여서 학생들을 더욱더 잘 지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나타나는 특성과 역할을 그리고 대화법에 대한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인즉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지나치는 것이 아닌 더욱더 연구하고 또 연습하고 숙달되어서 학생들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학생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또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입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도중에 탈락하는 사람 없이 무사히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학교 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